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추석 연휴에 찾아갈 고향이 없거나 아니면 고향이 있어도 찾아가지 못하거나 갈수 없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고향집 사랑방으로 생각하십시다. 실은 제가 어제 밤부터 극심한 몸살과 고열에 시달린다고 한 24시간 이상을 비몽사몽간에 있었습니다. 혹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 말에 조금 조리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3장을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주님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영적 불모지인 그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결코 설 수는 없었겠죠. 따라서 사도 바울 자신을 도구 삼아서 주님께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신 것 자체가 종이로 쓴 추천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추천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11절 단락에서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기 직분에 대한 긍지와 확신 그리고 자신을 표현했댔습니다. 11절, 3장 11절이 이렇게 증가하지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다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동시에 율법의 선지자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질 그 직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면 영원히 있을 직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래서 자신의 긍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단락이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비교해서 설명했었죠.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이 두려워서 감히 쳐다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렸다고 출애굽기가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더 깊은 뜻을 일깨워 준 거지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은 그 영광의 빛은 없어질 한시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올 때까지만 유효한 영광의 빛이에요. 그런데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것이 영원한 빛, 종국적인 빛으로 착각할까 봐 모세는 그 빛을 가렸단 말이죠. 율법 너머에 있는 영원한 빛을 보여주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바울의 역할은 뭔가?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의 역할이 수건으로 가리는 역할이었다면 사도 바울 자신의 역할은 수건을 제거해 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지난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못 봐요. 따라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와 교만과 편견의 수건을 벗겨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리는 것이 역할이었다면 바울은 주님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없어져야 될 수건을 벗겨주는 것이었다. 둘 다 주님을 위한 것이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모세가 사도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뭔가? 3장 6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사도라는 구체적인 호칭을 가진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일꾼 된 우리 모두를 다 칭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4장 1절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뭐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있으면 반드시 앞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대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부터 18절을 보실 때 공표를 하시고 줄을 연결하신 게 있으시죠? 밑에서부터 제일 처음에 뭔가요? 주의 영,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예, 담대함. 또 네모를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담대함이 있고 그 위에 소망이 있다. 주의 영이 어떤 분의 영이세요? 그분은 전능자시죠? 왜 전능자시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에게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과 사랑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충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시라고 그랬어요. 그 충분자의 영이, 그 전능자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주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정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불안에 얽매일 수가 없겠죠. 모든 불안과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 자유를 얻은 자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라고 그랬죠.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주어의 사자의 환상을 보고 아이를 갖겠다. 용기죠. 용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그런데 그 용기의 출처가 우리 자신이 되면 만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파멸합니다. 우리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충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담대하게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에게는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능자께서, 충분자께서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분이 먼저 나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부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실 당신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나의 계획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란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의 편지를 써보내고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써보낸 그 글들이 성경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의식하고 편지를 썼더라면 그 편지는 성령의 도구가 못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글을 썼을 때 그의 모든 글이 성경이 되었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극동에서까지도, 그 당시는 코레아라는 나라는 모르잖아요. 박혁 의사가 알까고 나오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이 극동에 조그마한 아시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를 본으로 삼을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죠. 바울에게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인 거예요. 주의 영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을 때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바울 사도를 대면해서 본다면 그가 2000년 전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자기를 버렸을 때 주님께서 영혼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영화와 종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직접 일러줄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가 바로 그 뜻이에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무엇 속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자유함 안에서, 담대함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정말 예뻐하시고 그를 중용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글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지금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이런 문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주님의 자비, 주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계속 덧붙여요. 왜?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상대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한테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을 때 그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긍휼이라는 게 자비지 않습니까? 뭐 할 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했었는지 사도행전 26장 9절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본래 유대교 열렬 신봉자 아닙니까? 그 유대교에서는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 예수는 부정해버려야 될 존재예요. 저 갈릴리에 가난한 빈민 모습으로 왔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을 범한 패역한 인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도 예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자기도 스스로 계속 대적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키는데 사울이 앞장을 섰습니다.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투옥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앞장서서 찬성 투표까지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사도 바울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도 앞장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회당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교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회당에서 회당의 관습에 반하는 자들에게 주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회당에서 자기가 채찍질도 직접 가했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다마스커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무려 200k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사람입니다. 전혀 주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보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주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정도와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도 바울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긍휼에 의해서 우리도 오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에다가 공표를 한번 쳐두십시다. 주님께서 그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일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낙심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8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낙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절의 그 낙심하고는 다른 낙심이에요. 8절의 낙심은 절망한다는 말이고 지금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에카케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를 충분히 이기고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주는 것은 믿음의 덕이죠. 믿음의 특성이에요. 믿음은 내가 자신에서 져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맞서보지도 않고 내가 한 번도 맞서려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악에게 굴복하는 것,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용기를 잃고 슬그머니 그리스도인의 간판을 내리는 것,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충분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용기를 다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악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때 설령 내 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그는 믿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 부끄러움의 일, 이 말의 의미는 공개되면 다른 사람이 알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요. 이 공개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공개되어서 온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은밀하게 숨어서 행하는 그 일을 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도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버렸다. 적어도 하나님 몰래, 사람 몰래 공개되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 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여서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이유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알고는 안 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고백할 때 믿지 않을 때라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는 내가 믿는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내 곁에 계심을 알지 못할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모르게 공개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을 은밀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거기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 안 하는 거죠. 주님을 바르게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안다면, 내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내가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주의 영과 함께하는 삶의 당연한 삶의 결과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헬라말로 파르누기아라고 쓰여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단이 하와를 간계로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그 간계가 바로 파르누기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속인다? 누구에게 간계를 행한다? 내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상대가 파멸당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대의 파멸을 시도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상대를 진리 위에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파멸시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4번,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예전에 이런 구절 보았죠. 2장 17절 말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글자가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 말은 다른 말입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헬라 말 카펠로스인데 행상인에서 나왔다 그랬죠. 행상인, 잡상인은 불량품을 마구 팔아요. 불순물을 섞어요. 포도주에다 물도 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파는 이 불량품이 상대에게 얼마나 해가 될지 이건 상관하지 않아요. 나한테 득만 되면 그냥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17절에서 말하는 혼합물을 넣는 것이고,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헬라 말로 돌로오라고 쓰여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딱 한 번만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미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2장 17절의 그 복음의 장사꾼들은 복음에다가 욕심도 집어넣고 온갖 불순물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면 아, 저 사람 저 복음 장사꾼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4장 4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만을 들으면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을 던지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뜻하는 바를 위해서 미끼로 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수단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 명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나타낸다고 하는 그 헬라 말이 파네로시스인데 이것은 무슨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전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현시, 눈에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ake visible.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입으로 공허하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내 삶으로 보여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내가 진리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증명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의해서 증거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쫓는 나의 삶에 의해서만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쫓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나의 양심을 포함해서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취했어요. 그들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상대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공개되면 부끄러운 삶을 이중적으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는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봤죠.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 때 소위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릇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헌금이 있죠. 돈이 있습니다.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로 좋은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만 끌어오면 무엇이든지 뜻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결심을 피력함과 아울러 2000년 전 그 당시 거짓되었던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처럼 경고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혹 우리가 복음을 미끼로 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뜻하는 바를 위해서 간계로 속임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공개되어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온 가문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일들을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태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이런 자세로 살아가자라는 말이죠.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바울이 대단한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못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티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구부로로 해서 지금 터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피방하고 핍박까지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인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 택함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믿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1절에서 긍휼을 하심이라는데 공표를 쳤죠. 그 긍휼하심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3절하고 긍휼하심을 연결을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이 대체 뭡니까? 택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또 알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택자냐 아니냐 우리는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언제든지 주님께서 받아들이게 해 주실 것이므로 내가 택함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속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없도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의 신,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사탄이 세상의 신일까요?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줄 수도 없고 주님께서 주신 영혼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사탄의 활동 영역은 이 세상 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더 섬기게 만듭니다. 그 사탄들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 4절을 우리 또 연결하십시다. 주님의 긍휼의 의미를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우리가 때로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때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항상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빛을 차단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가도 금방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날로 우리를 정결케 해가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까 2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다섯 번째 자세였죠. 그런데 5절의 이 내용이 바울의 본문에 나타난 여섯 번째 자세입니다. 따라서 아까 다섯 번째 숫자 쓰신 것과 이 5절을 연결시키면 되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파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이 삶을 내 삶으로 온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임을 세상에 보여주면 주님과 나 사이의 종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겠죠. 그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면 횡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 십자가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여섯 번째 삶의 자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자기의 행실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긍휼함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하고 6절을 또 연결해 두시면 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이 흑암이다 말이죠. 그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자 할 때 이 땅은 세 가지 특징이에요. 흑암, 혼돈, 무질서죠. 공허함.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뜻도 되지만 영어로 void, 무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자 흑암 없어졌죠. 혼돈의 땅에 주님의 빛이 임해서 우주가 생성되니까, 우주가 뭐죠? 코스모스, 질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혼돈의 땅이 비로소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공허하던 무효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물려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순간에 어둠, 혼돈, 공허함은 사라지겠죠. 지금 바울 자기 자신의 고백이죠. 그죠? 바울이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의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면 그때의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던가요? 낮 12시였습니다. 낮 12시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사로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빛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이 세상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신을 섬기던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에게 임한 빛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비로소 질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효이던 그의 삶이 유효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텅 비었던 공허했던 그의 삶이 생명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빛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죠. 저는 1984년도 8월 2일 날 새벽 2시에 이 빛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 제 삶은 어둠의 삶이요, 무질서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무효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주일 날 그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빛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심으로 비로소 빛의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무효이던 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물거품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기만 하던 그 삶 속에 진리가 알차게 결실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빛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비춰주시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게 공표하셨죠, 그죠?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3절,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먼저 받는 긍휼하심을 입었죠.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우리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 긍휼을 설명한 뒤에 5절에서 나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긍휼하심을 또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만을 위한 자세로 살아요. 그런데 그 뒤에를 주님의 긍휼하심이 또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나는 또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마지막에 주님의 긍휼로 딱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긍휼이 처음과 마지막에 있고 중간에 주님의 긍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긍휼의 매듭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의지나 결단이 무용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빛 속에서 모든 무질서를 우리 극복하십시다. 그 주님의 빛 속에서 무효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삶을 회복하십시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로서 마음가짐과 자세를 피력했습니다. 주님, 만약 사도 바울이 그 내용만을 이야기했더라면 우리는 감히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력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세의 시작도 주님의 긍휼하심이요, 마지막도 긍휼하심이요, 그 과정도 주님의 긍휼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되돌아보건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택함 받은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질서와 공허함을 회복해 주셨던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과정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긍휼하심 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그 편지가 성경이 될 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